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 최규하 대통령 하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화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을 해서 어떤 일들을 했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차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980년 그 대한민국은 정말 미중유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란 회교혁명으로 인해서 제2차 석유위기가 시작을 했는데 이 석유 가격이 뭐 두 배, 세 배로 뛰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석유를 우리가 양을 확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석유가 끊어지면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국가 존망의 위기에 처하는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 정부가 출범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대통령의 취임을 해서 보고를 받는데 잘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나라도 여기서 뭔가 특단의 뭔가를 해내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 당장 급한 건 뭐냐면은 이 달러였습니다. 달러가 있어야 석유를 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달러가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중화학공업을 건설을 하면서 우리가 있는 돈으로 중화학공업을 건설한 게 아니잖아요. 전부 외국에서 돈을 빌려다가 우리가 공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장을 건설해서 여기서 만드는 물건을 해외로 수출을 해서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짰는데 제2차 석유위기가 터지니까 전 세계가 다 경제가 침체가 돼서 한국이 만든 물건을 해외에서 사주지를 않는 거예요, 우선은. 그래서 뭐 발전 설비 같은 경우는 전체 그 이 공장 가동에 20%밖에 못 했대요. 자동차 30%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팔려야 이 그 공장을 가동할 텐데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공장을 뭐 가동해도 물건이 팔리질 않으니까 그냥 축구 시합 시키고 운동장에 풀 뽑고 하는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달러를 그 벌어와야 되는데 이 달러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 외채는 이제 차관은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자도 못 갚아가지고 이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차관을 들여오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석유 살 돈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이 전두환 대통령이 야 이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살려면 정말 이웃나라인 일본을 보니까 일본은 그 당시에 미국하고 무역해서 뭐 어마어마한 달러가 일본에 와 있는 거예요. 야 저기 있는 저 돈을 우리가 지원을 받으면 그 위기를 우리가 넘길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일본에다가 우리 좀 어려우니까 우리 좀 돈 좀 빌려주시오. 그러면 일본이 뭐 아 니네가 뭔데, 그동안에 너희들 맨날 우리한테 욕만 했잖아. 우리가 너희들 왜 도와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국제관계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민하다가 1981년 1월 28일 날 전두환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쭉 가다 보니까 그 저 비행기 안에서 내다보니까 후지산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일본 위를 날아가면서 아 그때 이제 이 그 비행기 안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구상이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일본은 군대가 없는 나라잖아요. 일본은 그 자위대가 있지 그 군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없는 살림에 그냥 막 그 국방비 써가면서 이 그 공산주의자들을 휴전선에서 막아주는 덕분에 일본이 저렇게 번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 일본은 우리가 지금 공짜로 그 지켜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일본에게 우리가 이 안보를 대신 지켜주는 안보 혁명에 대한 대가를 요구를 하자. 근데 우리가 요구한다고 일본이 들어주질 않으니 미국을 움직여야 되겠다. 레이건 대통령에게 아 각하 지금 소련하고 그 신냉전을 선언해가지고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우리가 공산주의의 방파제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미국제 무기를 많이 사서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있으면 미국제 무기를 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미국하고 그 무역 수지가 엄청나가지고 지금 미국 달러가 다 일본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각하가 좀 도와주셔서 일본에다가 야 한국 좀 도와줘. 그러면은 일본이 한국에다가 안보 협력 기금을 주면 그 돈으로 미국제 무기를 사서 우리가 방공전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하자. 이게 소위 말하는 안보 방파제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통이 이 그냥 보통 큰 게 아니고요. 안보 협력 기금을 얼마를 내놓으라고 그랬느냐? 10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뭐 몇 년 동안을 실랑이를 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얻어온 경협 차관 총액이 얼마입니까? 무상 3억 불, 유상 2억 불, 플러스 알파 그래가지고 다 합쳐서 한 8억 불? 근데 다른 명목도 아닌 안보협력기금으로 100억 달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지금 100억 달러하고 그 1980년에 100억 달러는 이건 뭐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 당시 일본은 미국하고 이 무역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무역 흑자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어떻게든지 일본을 한번 손을 봐줘야 되고 싶은데 그 와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와서 각하 저 일본에게 좀 힘 좀 써주시면 그 돈 받아가지고 우리가 미국제 무기를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 알겠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공조하에 일본에다가 안보협력기금 100억 달러를 요구한 것입니다. 예.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가 뭐 이승만 대통령도 아주 뭐 대미 외교, 외교의 아주 귀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박정희 대통령도 이 외교에는 뭐 보통 그 이 전문가가 아닌데, 전두환이라는 사람도 정말 이 미국을 지렛대로 이용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아다가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아 이분의 이 외교적인 역량도 간단치 않은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회담에 끝나고 난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에게 각하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일본을 좀 그 움직이서 일본에서 안보협력기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미국도 좋고 한국도 좋고 일본도 좋고 또 자유세계 다 좋은 일이 됩니다. 저희가 방공의 방파제 역할을 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그래 레이건 대통령이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 이면에는 전두환 대통령이 1981년 1월에 출범한 레이건 행정부의 이 국제 전략을 꿰뚫어보는 이 안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아주 뭐 이 반공 반소 봉쇄 정책을 전면으로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소련을 너희들은 악의 축이야. 너희들을 내가 내 재임 기간 동안에 확 무너뜨려 버리겠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와 이게 레이건 대통령의 이 정책을 우리가 잘 이용하면 우리가 큰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구나. 자 지금 한국은 소련의 이 태평양 함대 이 진출 통로가 어디냐면은 이 대한해협입니다. 여기를 지키려면 누가 지켜야 돼? 한국하고 일본이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안보력을 강화를 하면 미국을 도와주는 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제 무기를 살려면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 그 돈을 그러면은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일본으로부터 지원을 받자. 또 한 가지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요, 남북한 등거리 외교라는 것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하고 수교를 했지만 북한도 열심히 수교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들이 북한에다가 막 이제 그 물건을 팔아요. 물건을 파는 거를 그냥 눈 감아줬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일본 수출은행 자금을 대줘가지고 북한에다가 물건을 수출할 수 있도록 그냥 눈 감아줬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전략물자도 북한으로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은 북한하고도 열심히 그 무역을 해, 한국과도 열심히 무역을 해가지고 양쪽에서 뭔가 이 그 돈을 버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야 이건 아니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일본이 북한하고 이렇게 뭔가 관계를 강화하는 거를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민하다가 야 이거를 안보협력이라는 걸로 코를 깨버리자. 그러려면 미국을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하고 그런 어떤 일종의 묶개를 만들어낸 것이죠. 1981년 4월 22일 날 노신영 외무부 장관이 전두환 대통령의 특명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 일본 대사가 스노베 료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본 대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유명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여기다가 인용을 해놨습니다. 노신영 장관이 주한 일본 대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자유진영의 요충지로서 국가예산의 35%를 국방예산에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유진영 국가, 특히 일본을 위해서 그렇다. 한국이 지금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에 커다란 전환기에 있고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풍요로운 이웃나라이며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인 일본으로부터 과감한 방위 경제협력을 부탁하고 싶다. 현행 일본의 대한협력 자금을 10배 이상 늘려 100억 달러를 요청한다. 이 얘기를 듣고 스노베 료조 대사가 망치로 머리를 꽝 하고 얻어먹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좀 미쳤나? 100억 달러라니 이게. 아니 우리가 국방비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 공산 집단을 휴전해서 막 막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우리의 안보만이 아니라 일본 너희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막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기여를 해. 그 기여금이 100억 불이야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 정말 기가 막히죠. 아니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안보 방위 협력을 해달라니요. 한국하고 일본은 지금 동맹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툭하면 지금 맨날 뭐 불매 운동 무슨 뭐 반일 운동 뭐 이러고 있는데 한일 관계가 이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은 일부러 한국을 엿먹이기 위해서 북한하고도 계속 수교를 해서 수교하기 직전에 막 북한에다가 막 전략 물자도 팔고 그래서 뭐 수 틀리면 우리 북한하고 손잡을 거야라고 지금 한국을 엿먹이고 있는 판에 전두환 대통령이 100억 불 내놔라 이러니까 일본 정부가 다 뒤집어진 겁니다. 회고록에 의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스노베 대사가 노신영 장관으로부터 100억 달러 숫자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외교관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데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한일 수교 후에 15년간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경업자금이 아까 말씀드린 그 8억 불에다가 뭐 한 5억 불 더 합쳐가지고 13억 불이었다고 그래요. 1980년까지. 거기다가 일본은 지금 평화법상의 이 교정권을 포기해가지고 그 동맹국인 미국이 아닌 제3국하고는 안보 군사협력을 한 적이 없는데 아니 안보를 위해서 돈을 달라. 아니 그럼 이거 무기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이 무기를 사가지고 일본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충격을 받은 이 스노베 대사가 관련 내용을 곧바로 본국 정부에 아이쿠 이거 오늘 제가 노신영 장관을 만났더니 100억 불 내놓으랍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 이 전문을 받은 일본 외무성 아시아 국장 이름이 기우찌 아키타네라는 사람인데 아주 분통을 터뜨렸다. 도대체 한국 신정권의 장관은 외교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일국의 외교장관이 느닷없이 주재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100억 달러를 요청하다니 그것도 국방 예산을 대신 부담하라는 것 같은 말투로 일본에게 요구를 해? 이거 한국 정부 좀 미친 것 아닌가? 요게 이 100억 달러에 관련된 그 일본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일본의 이 아시아 국장이 한국 정부 저거 미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충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일본 그 외무 차관이 이 다카시마 마스오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것도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당돌하고 불합리한 요구는 현지 대사가 뻥 차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외교에서는 이런 용어를 정말 그 안 쓰는데 일본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반응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정도의 이 표현은요, 이게 공식 기록으로 남았다는 것은 한국 정부의 이 요구가 국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의 뭐 폭거나 다름없는 일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스누베르조 대사의 한 통의 전보가 100억 달러 드라마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곧바로 일본 정부가 그 당시에 이 주일 대사가 최경록 대사였는데 최경록 대사를 불러가지고 아 지금 한국이 요구한 100억 불 경협 차관 이거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며칠 후에 이 스누베 대사가 이제 한국을 떠나게 됐는데 한국을 떠나기 위해서 남덕우 국무총리에게 가서 이제 이의민사를 하러 갔는데 남덕우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지금 그 안보협력금 100억 달러를 일본 정부가 거부를 한 걸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 문제는 미국도 일본이 한국에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이건 무슨 얘기냐? 야, 이거 다 미국하고 알아서 하는 거야. 니네들 알아서 겨. 어? 이거 우리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거 미국하고 다 얘기가 끝난 거거든.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외교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뭐 외교 용어를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언론사에 가면은 이제 이 외교 용어 사용법을 선배들로부터 이제 전수를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많이 그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오늘 뭐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로 뭐 한국 외무부 장관과 미국의 뭐 동아태 차관보가 뭐 2시간 동안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활발한 의견 교환이라는 건 뭐냐면은 서로 막 고함을 지르고 책상을 치고 막 삿대질을 하고 싸우다가 막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리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를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일국의 총리가 아 미국도 일본이 한국에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주한 일본 대사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 뭐냐면 이거 정말 중대한 겁니다. 외교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이걸로 인해서 일본 정부에 찬물이 끼얹어졌어요. 야, 이거 한국의 이 요청이 이게 미국 정부하고 짠 거구나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난리가 난 거예요. 1981년, 그러니까 이제 이게 81년 4월 22일 날 남덕우 총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최경록 대사에게 우리 이거 못 줘. 그러니까 남덕우 총리가 야, 이거 미국하고 이거 다 얘기된 거거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 5월 달에 레이건 대통령하고 스즈키 젠코 이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일본의 개도국 원조가 소련의 침략을 억제한다는 견지에서 가장 효과가 큰 국가들에게 중점적으로 향할 수 있도록 더욱 밀접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야, 일본, 너희들 빨리 알아서 돈 좀 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스즈키 젠코 총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미국하고 협력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미온털이 박혔어요. 이게 이제 쫙 그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이제 이 도쿄에서 안보 협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일 외무부 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이때 이제 노신영 장관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일본이 방위 노력에 상응하는 경제적 협력이 그 필요하니까 일본에게 이 내용을 요청을 한다라고 처음으로 이제 이 외교부 장관이 일본 외교부 장관에게 공식으로 이제 그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외상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국이 안보 문제로 대일 경제 협력을 요청하는 난 일본은 한 푼도 원조할 수 없다. 재정상 어려움으로 거액의 협력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호국 입장에서 성의를 다해 검토는 하겠다. 자,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외교 용어를 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교 용어라는 거는 그 안에 다 예, 필요한 얘기들은 다 들어있어요. 자, 한국 너희들 말이야 지금 안보 문제로 협력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안보 문제 가지고는 우리가 돈 주기가 좀 곤란하거든. 그러니까 좀 내용을 뭐 좀 다른 걸로 좀 바꿔. 그 다음에 아이 100억 불이 말이나 되냐. 액수가 너무 많아. 액수 좀 깎아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 외교 용어는 이제 잘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뭐 다 반대한 것 같은데 반대한 게 아니라 야 이거 안보 협력 기금이라는 거 요 부분을 좀 표현을 바꾸고 액수만 줄이면 우리가 한번 해볼 용의가 있어. 그래야 뭐 잘해. 이렇게 이제 팁을 준 거예요. 일본 입장은 이제 양국은 동맹관계가 아니니까 군사원조로는 안 된다. 액수도 많으니까 좀 깎아라. 그래서 1982년 6월에 이제 그 개각이 단행이 돼가지고 노신영 씨가 물러나고 후임으로 이범석 외무장관이 딱 임명되는데 이범석 외무장관이 딱 바뀌자마자 전두환 대통령이 야, 일본 측에서 그런 요청이 왔으니 금액은 60억 불이 마지노선이다. 이것도요, 다 미국 정부하고 이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일본이 100억 불 이거 요청을 해왔는데, 뭐, 이 안보 문제로는 어렵고, 액수를 좀 깎아달라고 그러니까, 일단 액수를 60억 불로 깎는다. 그래 놓고, 이범석 장관에게 전두환 대통령이 당신의 장관직을 걸고, 목표 금액을 관철시켜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은 일본에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1982년 7월 5일 날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무부 장관 회담에서 이범석 장관은 60억 불, 일본 측은 40억 불로 깎아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쨌든지 간에 40억 불은 확보된 거잖아요. 이게 전술 전략이라는 거죠. 액수는 조정이 된 겁니다. 이제 40억 불에서 60억 불이니까 뭐 대충 이제 거기서 수치를 이제 맞추면 뭐 어지간하면 한 50억 불 선에서 타결될 수 있는 이런 룸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차관의 사용처가 우리는 안보 협력 자금이라고 얘기하고 일본은 우리 헌법은 지금 평화 헌법이라 이 안보 문제로는 다른 나라에다가 원조를 못 줘. 그러니 아, 요 내용은 좀 한국이 양보를 해줘. 이렇게 요청이 온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양국이 막 실랑이를 벌인 거예요. 야, 무슨 소리냐 이거.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미국이 또 나섭니다. 1982년 9월에 이 아마코스트 미 국무부 아태 담당 부차관보가 일본 언론하고 아주 의미심장한 회견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서방 진영에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지원을 환영한다. 아, 60억이건 40억이건 빨리 줘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일본이 한국에 원조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걸어야 하는지는 야, 일본 정부 니네가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거 뭐 안보 협력 그 꼭 그걸 그 니네들이 걸고 넘어질 게 아니라 우리 이거 안보 협력 규모로 쓰긴 쓰는 건데 그냥 경협 자금이라고 얘기하고 주면 될 거 아니야. 뭘 그 망설이는 거야? 빨리 줘. 안 줄 거야.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 깨갱하고 이제 일본이 나온 거죠. 그런데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운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스즈키 젠코라고 하는 일본 총리였어요. 이 양반이 일본 총리였고 일본 총리는 그 집권당의 그 총재가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다음번 자민당 총재에서도 뭐 재선은 확실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평화헌법 체제하에서 안보 뭐 이런 데다가 돈을 쓰는 거를 굉장히 반대해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계속 미운털이 박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누가 봐도 다음번 자민당 총재 재선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느닷없이 82년 11월에 사임을 해요. 이것도 또 미스테리야. 그리고 나카소네 야스히로가 총리가 돼요. 아마 이 비하인드 스토리 안에서 뭔가 이 그 거대한 뭐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뭐 그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또 뭐 1박 2일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고요. 어쨌든지 간에 느닷없이 일본 총리가 나카소네 야스히로라는 사람으로 바뀌면서 아주 급물살을 타기 시작을 합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는 아주 뭐 그야말로 정말 강력한 그 우파 총리였습니다. 일본은 말이죠. 이 2차 세계대전 때 원자폭탄 두 방을 맞고 이 미국에게 항복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일본에게 잘못하다가는 나라가 어떤 꼴이 나는지를 확실하게 체험학습을 한 나라입니다. 아니 원자폭탄 한 방에 10만 명이 그냥 뭐 떼죽음을 당하는 뭐 이런 그 상황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네들이 패전을 해가지고 국가 주권을 미국에 다 넘겨가지고 어떤 험한 꼴을 경험했는지를 알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은 총리가 되면은 바로 미국을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관례예요. 근데 나카소네 총리가 미국이 아닌 한국을 방문한 거예요. 이거 뭐냐? 미국이 아, 우리 나카소네 총리가 지금 그 취임을 해서 미국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일정을 조정합시다. 그랬더니 한국 문제부터 좀 해결하고 오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 문제 해결은 뭐예요? 빨리 돈 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카소네 총리가 취임한 다음 날 전두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일 관계를 꼭 회복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으니 잘 지도해 주십시오. 일본 총리가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아 안보 경협 문제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취임 4일째 세지마 류조라는 사람을 특사로 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내요. 자, 이 세지마 류조 회장이 비밀이 와가지고 한일 의원연맹 그 한국 측 대표였던 이 권익현 의원, 권익현 의원은 전두환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입니다. 비밀 협상을 벌입니다. 그래가지고 양측 밀사들의 이 회동을 통해가지고 차관 총액은 40억 달러로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이자는 6%. 이 금리 6%면 어마어마한 특혜 금리입니다. 이게. 왜냐면 그 당시에 국제금리가 막 20% 막 이랬을 때니까. 그래서 2년을 끌어온 이 안보협력차관이 처음에 100억 불 요청했다가 60억 불로 내려왔다가 최종적으로 40억 불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2년 12월 29일 날 이 세즈마 류조 특사가 전두환 대통령을 찾아와가지고 이날 최종적으로 이제 대통령에게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이걸 받느냐 마느냐 이 얘기를 이제 그 마무리 짓는 요 내용인데, 그 당시에 세즈마 류조 그 특사가 60억 불에서 40억 불로 이렇게 깎아달라고 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각하, 60억 달러안을 일본 의회에 제출하면 이거 의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부결되면은 이 차관은 다시는 성사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가요, 특정한 나라에게 60억 불을 차관을 준다. 이거 일본 의회가 보면은 이거 뭐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의회는 이거 부결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나카소네 총리는 대단히 젊고 유능해서 장래가 크게 기대되는 인물입니다. 아직까지 정치적 기반이 미미해서 이 사안이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되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 전두환 대통령께서 통 크게 이 장래가 촉망되는 나카소네 총리를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려면 40억 불로 깎아주십시오. 맞아, 특사가 와서 싹싹 빌은 거예요. 40억 불로 깎아달라고. 전두환 대통령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니 뭐 지금 우리가 40억 불을 이렇게 싼 이자로 받는 거는 뭐 이건 대단한 거죠. 그랬는데 여기서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40억 달러를 수용해 주시면 일본은 현금 차관 이외에 기술 지원 등 다른 분야에서 한국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왜냐?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특별 명령을 내려가지고 반도체 산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그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정부가 엄청난 특혜를 주겠다. 그러니 삼성, 그 당시 금성, 지금은 LG죠. 현대 이런 대기업들 반도체 참여해라 그랬는데 기업들이 아무도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반도체는 막 끝없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그 실수하면 이제 망할 수도 있는. 그러니 돈도 없지, 기술도 없지, 인력도 없지. 그러니 이거 참여할 엄두를 못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뭐 억지로 그냥 막 등 떠밀어가지고 이병철 회장 뭐 반도체 하시오 그래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제 반도체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반도체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제조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제조 장비는 일본이 다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일본이 이 반도체 제조 장비가 전략 물자라고 해서 제3국에다가 수출을 금지를 시켜놨어요. 우리가 반도체를 하려면 반도체 장비를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이 반도체 장비를 수입을 못하면 반도체를 못하는 거예요. 나카소네 총리가 와가지고 한국에다가 반도체 장비 수출을 허가를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날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반도체 장비 수입권을 이때 60억 불을 40억 불로 깎아주는 그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받은 거예요. 반도체 장비 뭐 관련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세지마 회장의 아주 진정성 있는 설명을 듣고 못 이기는 채 40억 달러로 협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나카소네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최초로 한국을 방문을 합니다. 그게 1983년 1월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순회가 40억 불 경협 차관을 합의를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제조 장비 한국 수출을 그 오케이를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이 돈을 일본으로부터 경협 차관 명목으로 받지만 경협 차관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어디에 얼마를 쓸 건지는 한국 정부가 일임하는 걸로 해서 명목도 퉁을 쳐가지고 이걸 들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열심히 우리 무기도 사고, 그 다음에 한국이 그 처해 있었던 이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 위기 이런 걸 슬기롭게 극복을 했습니다. 자, 한국을 방문한 지 일주일 후에 나카소네 총리가 일본에 가가지고 레이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해요. 이걸 보면은 그 당시 국제 정세가 얼마나 이 한미 일 이 공조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잘 이 물고 들어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레이건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그때 이 정상회담에서 이 나카소네 총리가 레이건 대통령에게 한국과 일본 간의 40억 달러 차관 교섭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나카소네 총리의 방미의 전제 조건이 한국에다가 안보협력 자금을 주는 것이 그게 관건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 나카소네 총리가 미국과 일본은 문명 공동체다. 우리 일본 열도를 뭐 소련을 대항하는 불침 항모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막 방위비 대폭 증강을 하고 한국에다 막 통 크게 지원해주고, 그래가지고 한미일 동맹관계가 싹 트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전두환 대통령이 일본에게 안보협력자금 내놔라고 얘기하기 이전까지 한국과 일본 관계에는 전부 경제협력은 이루어졌지만 안보협력은 없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일본에게 이 안보협력 자금을 요청을 함으로 인해서 안보 문제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게 오늘날에는 이제 뭐 양국 뭐 군함들이 오가고 뭐 이런 그 관계로까지 이 확대가 된 것이죠. 자, 다음에 1984년 9월 6일 날 이제 나카소네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외교에서는 한 나라 그 국가 정상이 방문하면 반드시 답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답방이고 뭐고 아주 뭐 콧방귀도 안 끼는 게 북한이죠. 우리는 뭐 정상회담하면 왜 계속 평양으로만 가요? 웃기는 거죠, 이거. 전두환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는 최초로 일본을 공식 방문합니다. 84년 9월 6일 날. 그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1953년 두 차례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 방문이 아니라 비공식 방문이에요. 그 다음에 박정희 그 대통령도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시절에 미국을 방문해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는 길에 일본에 잠시 방문했었는데 이때도 비공식 방문이었습니다. 공식으로 국가원수로서 최초로 일본을 방문한 것은 전두환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카소네 총리하고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는데 바로 요 중간에 유명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9월 6일 날 전두환 대통령을 만찬에 초청을 해가지고 한일 간에 이 불행했던 과거사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이 사과 성명을 일본 천황이 발표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금색이 한 시기에 있어서 양국 간의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유감이며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외교 관계에서 한 나라의 이 국가 최고의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상대국의 유감이다라는 이 공식 표현을 하는 것은 사과 표현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위의 사과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본 천황이 어떤 존재입니까? 일본의 상징이자 국민 통합의 상징인 일본 천황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천황 그 사는 그 천황가로 모셔가지고 처음으로 이렇게 정말 그 사과 중에서도 최고 표현을 한 사과를 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사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이 좌파 진영 사람들은 끝없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럼 이거보다 더 진정성 있는 사과는 뭐예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건 외교에서는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말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좀 창피할 정도로 이 외교 관계를 모르는 이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히로히토 천황의 이 사과를 그 보도할 때 일본 천황의 사과 발언은 1965년 형식상의 국교 정상화에 이은 제2의 진짜 국교 정상화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중요한 이런 일이기도 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980년에 전두환 정부가 출범한 그 해에 정말 대한민국은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6.25 때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5.7%를 기록했습니다. 성장은커녕 후퇴를 했어요. 물론 그런 그 과정에는 뭐 이 이란의 석유 위기, 이란 사태로 인해서 석유 위기로 인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이 최고의 국가 통치권자가 유고가 됨으로 인해서 이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나 마찬가지인, 왜냐하면 최규하 대통령은 뭐 아무 결정도 안 했으니까요. 국가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은 끝없이 이게 뭐 좋든 싫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가 움직이잖아요. 아무 결정도 안 해요. 아무 결정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배가 산으로 올라가고, 특히 이제 이 최규하 대통령이 큰 실수를 한 게 뭐냐면은 이 환율을 그 정해야 되는데 환율을 뭐 인상할 건지 인하할 건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같으면은 그런 문제는 관계 장관들 다 모여, 그 다음에 전문가들 모여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딱 회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뭐 3%, 2%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바로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아주 박력 있게 움직이는 거죠. 근데 최규하 대통령은 환율이 뭔데? 환율이라는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이걸 올려야 되는 거야? 내려야 되는 거야? 올려야 됩니다. 왜 올려야 되는데? 왜 올려야 되는지를 관계 장관이 5시간을 설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이해가 덜 됐는데 내가 더 심사숙고할 테니까 놓고 갔어요. 그 사이에 환율 문제가 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저렇게 퍼져나가가지고 시중에 막 환율 문제로 엉망진창이 됐어요. 대통령이 일주일이 지나도 이 결정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관계자가 또 와가지고 각하 이러시면 이거 나라 망합니다. 그러면 저 전문가들 모이라고 그래.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모시고 5시간을 또 난상토론을 했대요. 그런 사이에 환율 문제는 엉망진창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그리고 국가라는 게 나중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그 육성 회고록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최규하 대통령이 본인에게 하야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이유 중에 하나로 최기화 대통령이 나에게 이런 얘기까지를 하더라 하면서 이제 이 최기화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이 재임 중에 이제 통치사료 담당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실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사관처럼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어요. 최기화 대통령이 자기에게 나 대통령 이제 더 이상 내가 못하겠다. 전두환 장군 당신이 맡아라.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가 이 남북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군 출신이 맡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니 각하 그 민간인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내가 장군들이 와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겠더라. 만약에 그 사안이 지금 인민군이 남침을 해서 작전을 일으켜야 됩니다 라고 이 안을 가지고 와서 결정해 주십시오 그럴 때 내가 이 판단을 못하면 국가가 많은 거 아니냐. 그때 내가 결심을 했다. 나아야 하기로. 이 정도로 최기화 대통령은 아무것도 이 결정을 못하니까 경제고 사회고 뭐고 뭐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5.7% 경제 폭망이죠.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가 당선되고 나서 이 문제를 급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급하게 해결하려고 보니까 한국이 조금 있으면은 국가 부도가 날지 모르니까 세계 여러 금융기관들은 한국에다가 차관 주지 말아라 라고 레포트가 나와 있어요. 전 세계에 다 발표가 됐어요. 한국에는 이거 알려지면 국민들이 동의하니까 발표를 안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관마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살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하고 협조를 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돈만은 일본의 돈을 우리가 지원받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해서 이 문제를 풀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이 그래 정상회담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그 김대중 문제 있잖아. 그 김대중 그 죽이면 우리는 너희들하고 같이 협조할 수 없어. 그래서 김대중을 사형 선고받은 김대중을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켰다가 나중에 뭐 신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보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레이건 대통령하고의 이 정상회담을 이루고 그 이런 자리에서 일본에 있는 돈을 우리에게 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일본 돈이 한국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서 우리 경제 위기를 극복을 했고 이런 과정이 1980년에 쭉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국제금리가 평균 16%에서 20%까지 치솟은 그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제공한 이 특혜금리 6%의 이 양질의 차관 덕분에 한국은 단숨에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옹호화국이 출범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뭐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안정을 이룰 수 있었느냐. 바로 이러한 그 당시에 이 대통령의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미국이 지금 어떤 식으로 국제정세를 판을 짜고 있는지 일본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꿰뚫어보고 누구를 지렛대로 삼아야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를 훤히 알았던 그 정도의 그 지혜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갔으니까 우리가 그 시절을 무사히 넘길 수 있지 않았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의 이 40억 불 경협 자금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경제위기에서 단숨에 벗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미국이 뒤에서 지원해가지고 일본에 있는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게 국제금융과에 알려지면서 그동안에 한국에다가 이 돈 빌려주는 걸 끊었던 이 은행들이 다 수도꼭지를 열어서 한국에다가 차관을 태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어려운 1980년대 위기를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을 했다. 제가 이제 이 상황을 책을 쓰면서 정말 느낀 건데요. 그 시절에 뭐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이런 사람이 1980년이나 81년에 대통령이 됐다면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걸 참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김영삼 대통령은요, 그렇게 좋은 상황을 다 만들어서 그 정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엄청난 뭐 차관, 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때 우리가 국제 그 무역 수지 흑자래가지고 그거 다 갚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IT 산업 만들어가지고 수출 산업 막 폭발시켜줬죠. 원자력 발전소 국산화해가지고 원자력 산업에 필요한 모든 걸 국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에너지 문제 다 해결했죠. 이렇게 탄탄한 나라를 만들어줬는데 5년 만에 깡통 차가지고 IMF 외환위기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1980년 봄에 대통령이 됐으면 이 나라는 저는 99.9% 대한민국은 망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50화국 전두환 시대가 연립을 해서 대한민국은 정말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선진국으로 아주 퀀텀 점프를 하는 이런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됐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올림픽을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아주 세계적으로 올려놔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는 역할을 했다. 그 와중에 이 미국을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일본의 경협자금이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소설보다 더 재밌는 이런 이야기가. 일본은 정말 그 안보 경협자금 내놔 그랬을 때 이 한국은 이것들 미친 것들 아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미친 사람들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국제 외교가 그 관계를 잘 이용해서 우리가 쟁취해냈다. 뿐만이 아니라 반도체에 필요한 기술까지도 그 기회에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게 진정한 리더십 아닌가. 네, 이 정도입니다. 오늘 강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